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2장 33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죠.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은 시몬의 찬송을 이제 듣게 되었던 거고요. 그 시몬의 말 하나하나를 상당히 기이하게 여겼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기이 여기며 놀란 것은 단지 시몬의 찬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는 천사들, 또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리고 뭐 엘리사벳, 사가랴, 뭐 시므온, 너무 여러 곳으로부터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으니까요. 이러한 여러 증거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마리아와 요셉은 애초 그들에게 임했던 천사들의 계시를 거듭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름대로의 그 자신들의 이해를 보다 깊이 다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여러분, 이 구절도 참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초석이 되기도 하는 돌에 관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역하고 또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고 또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세움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곤욕을 치러야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받으셨던 각종 모욕과 비방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정된 것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이러한 예언은 엘리사벳의 노래나 사가랴의 예언,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과는 반대로 예수께 드리워질 어두운 면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기쁨과 또 그 기쁨의 증거와 더불어서 이러한 비탄스러운 증거는 앞으로 전개될 메시아적 사역의 진면목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잘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하는 영광과는 또 달리 슬픔의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나사렛에서 함께 보낸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며 거의 때를 같이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갔거든요. 이로 인해서 혈육의 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아마도 느끼게 됐을 거고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통 또 고난을 받게 될 것, 여러분, 그때 칼이 찌르는 것보다 더한 찔리는 아픔을 어머니로서 겪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상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장 36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본문은 여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아셀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바누엘의 딸이었어요. 안나라는 이름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사실은 안나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여인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또한 그녀는 나이가 많은 과부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질에 보면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몇 년이요? 84년이 상당하잖아요. 당시 유대인 처녀들은 14세를 전후해서 결혼을 올렸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안나의 나이는 벌써 105세 정도 됐을 거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여인이었다. 이게 성경의 증거란 말이죠. 이것은 그녀가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망, 뭡니까? 곧 메시아를 기억하며 기도했던 여인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안나는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몬의 손가락을 들었던 것이고요. 그녀는 그 손가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사실을 보면 안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후에도 메시아의 증거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안나가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초림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듯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재림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9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는 예수의 부모들이 율법이 명하는 바를 열심히 준행했음을 또 준수했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장 안에서만 하더라도 예수의 부모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는가가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친히 율법을 지키셨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복음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동방박사의 방문이라든가 또 애굽으로 피난 같은 그런 기사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누가가 마태 기사를 뭐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마태는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신뢰를 들기 위해서 그러한 기사들을 성경에 넣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빌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술하려고 하는 누가에게는 그러한 내용이 그다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지 않는가 후대 우리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누가는 예수의 부모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정상적인 어린 아이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41절로 42절을 보죠.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41절로 그 사실은 52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적 시각에서 서술된 이야기는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공생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긴 공백 기간을 메워주는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의 부모가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건한 유대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의식은 온갖 위선과 타락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구약적 차원에서 지켜야 할 율법의 의식들은 여전히 중요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경건한 자들이 그러한 의식에 맞춰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었던 거죠. 율법에서는 유대 성인인 남자들이 연례 행사로서 상대 주요 절기인 3대 주요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도록 명령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 행사에 매년 모두 참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월절 행사에만은 꼭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 모세율법에는 이 행사에 남자들만 참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대 랍비 힐렐은 여자들도 축제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여서 그렇게 지켜졌다. 이렇게 후대는 알고 있는 거죠. 한편 우리가 여기서 어린 예수님께서 자란 그 가정의 신앙적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및 인격적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요. 어려서부터 의롭고 경건한 삶에서 훈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복음만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2장 43절로 45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섰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7일 동안 계속된 절기거든요. 그리고 이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은 적어도 이틀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부모들보다 예루살렘에 더 오래 계셨다는 겁니다. 당시 12살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그랬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모의 움직임을 일일이 살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어리니까요. 부모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마 어중간한 나이였던 예수님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의 행렬 중 어느 한 곳에 끼어서 아마 이리저리 오가곤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행렬이 이처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있었다면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여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겠고,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서로 착각한 이 부모들 사이,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웬걸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럴 때 한편 예수님은 그의 부모들이 찾고 있는 시간에 성전에서 당시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들은 그를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서 찾고 헤맸던 것이죠. 만일 그의 부모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정을 했다면 아마 이 그 찾는 수고가 아마 남다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46절로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년 예수께서 없어진 것을 깨달은 요셉과 마리아는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 지혜와 대답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무척이나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기이하게 여겼다고 하는 표현은 마치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 넋을 잃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선생들이라는 그 의미는 라삐 곧 율법학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눈 이 사건은 아이 예수가 지적 이해력과 능력이 있어서 모든 소년들보다 초월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같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깊은 통찰력, 즉 사물들을 비교하고 종합하는 지혜에서 나오는 직접 능력과 이해력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선생들의 이러한 질문에 놀라서 대답을 여기 쭉 하게 되는데 그 놀랄만한 지적,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2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누가는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땐 느꼈던 그 감정을 아주 상상하게 또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처음 가졌던 감정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불과 12살 정도에 불과한 소년이 당대 석학들과 당당하게 토론하는 장면은 아마 부모인 부모이지만 얼마나 놀랬을까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신비스러운 일들이나 차츰 성장하면서 보여준 독특한 지혜와 인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남다른 경험을 한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경험한 바 계시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이라든가 사역의 본질적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께 책망조로 탓한 사실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잃어버린 아들로 인해서 노심초사했었겠고요. 어머니로서 당연히 걱정했겠고 또 나름 그렇게 찾았을 때 뭐 감정 표현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와 요셉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본절은 이 본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이는 혈육상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하신 삼가하는 투에 공손한 말씀이지만 자신의 존재 의의를 분명히 천명하는 또한 단호한 의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혈육상 모친에 대한 순결과 나름대로의 그 존엄성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0장 봅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본절은 약간 우리를 혼동케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면 나름대로 이 정도의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자,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1절로 52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언급하고 나서 한 가정의 자녀로서의 본문에 충실한 인자하신 예수의 모습을 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는 이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실 때까지 17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의 부모와 동생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본문이 밝히는 바는 바로 예수께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도외시하는 뜻은 결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